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매우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북조선을 비롯해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교하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순교라는 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북조선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 마음이 쓰여요.
북조선에서 핍박받는 신자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하게 되죠.
목사님,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했을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순교가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순교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순교는 단순히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제로는 목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순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곧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순교의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생명이 아니라 자아, 내 존재, 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에 집착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는 진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순교는 꼭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순교는 물리적 죽음뿐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 판단,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배 모임과 형식만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자체가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재물을 죽여서 제단에 바쳤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신자들의 삶 자체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잖아요.
살아서 매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순교라는 거네요. 그럼 북조선에서 신앙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임당하는 것도 순교고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순교라는 말씀이신가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북조선에서의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만 우리는 편안함과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내 안전보다, 내 편안함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매우 깊은 질문이네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생명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네요. 죽음을 통한 생명과 희생을 통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받을수록 더 빠르게 성장했고 북조선에서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순교자들 스스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순교는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기꺼이 순교를 감당한 자들에게는 순교는 억지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다녔던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미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게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세뇌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똑같이 행동한 걸 보면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던 걸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이제 성경이 순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구약 성경 말씀도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휘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최근에만 이런 끔찍한 순교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네요. 그 옛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교를 당할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기꺼이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죽음을 요구받던 순간에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누리려고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부활의 새 몸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잠깐의 목숨을 연장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택한 겁니다. 그들의 눈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약속대로 우리 신자들의 생명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이라면 그런 확신과 당당함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자들은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순교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민권은 하늘에 있었고 그들의 소망은 영원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가서 살 곳인 거죠.
하지만 목사님,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게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니까 그냥 죽자라는 식의 생각이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순교자들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짜 현실을 본 사람들인 거죠.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려고 죽음을 택하기에는 그 죽음의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도 죽을 때는 최대한 편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려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말이 맞네요. 현실적으로 주변의 신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죽었는지를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순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스데반이 본 것은 돌로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순간 그에게는 돌로 맞는 고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죠?
네,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따를 수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솔직히 순교를 감당할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오길 바라지는 않지만 반대로 순교를 피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은 받는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북조선이나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죠.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 극심한 핍박으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죽임당할 위기가 오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관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왜 베드로는 결국에 심히 통곡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큰 소리를 쳤었지만 자기 의지만으로는 순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할 수 있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 이후로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순교하는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그 자체로 부활이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북조선에서 탈출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서 1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매일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외우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그곳은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장소였을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의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누구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미리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자 그대로의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어떤 면에서 순교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남조선에서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모두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것. 모두가 성공과 인정을 추구할 때 겸손과 섬김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편안함을 추구할 때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기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네,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특별히 북조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남조선의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는 것도 예수님이요. 죽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순결한 주의 백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혜입니다.
자매님들은 북조선에서 살았을 때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조선에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그 이탈선을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또 자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당히 지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에서 일단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소리자매님은요?
아, 네. 저도 북조선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자유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주장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어떤 계급이 정해졌다고 해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더군요. 철학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과 동시에 자신이 세운 법칙에 자기를 자율적으로 종속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를 정의하는 두 가지 개념을 합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네요.
자기가 세운 법칙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죠.
맞습니다. 자유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선택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나는 믿음이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부터 11장의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앞서 말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 모든 것이 가하다를 다시 말하면서 이웃과 교회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덕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는 뜻은 집을 지을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덕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10장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조언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먼저 바울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식사용으로 파는 고기들에는 신전에서 의식을 치르고 남은 고기도 함께 섞여서 나왔는데 제사용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는 고기들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때는 믿음 강한 자들의 지식을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믿음 강한 자들의 지식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니었잖아요.
믿음 약한 자들의 이교적 지식은 굳건한 믿음의 지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강한 자들의 말처럼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27절은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들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기에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돌발 사태가 발생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정육점 주인이든 초대한 집주인이든 혹은 함께 참여한 믿음 약한 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 고기가 신전 고기임이 알려진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말한 사람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 강한 자들의 반발을 예상하며 조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어째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받아야 하는가라는 말은 소위 믿음 강한 자들의 반문에 대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남의 양심은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데 뭐가 잘못인가 라며 믿음 강한 자들은 반문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적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 자유 때문에 약한 자의 양심이 고통을 겪는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당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도 다른 이들의 양심에 고통을 위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성육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지침은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두 번째 지침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이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또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해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자이십니다. 바울도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특히 여성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요.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과 또 전체적인 문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싸우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각의 파벌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제일 옳다고 주장했고 각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느라 교회가 매우 어지럽고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느라 정신없고 무질서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과 방언이 난무해 예배는 향방 없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같은 무질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 전에 행했던 이교의식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었겠네요.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어서 칭찬한다고 운을 띄웁니다. 그 내용들은 복음과 복음에서 나온 여러 원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분만 극단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믿음 강한 자들의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의 문제는 공적인 예배에서 남자 여자의 복장, 특히 두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 중 일부가 사회에서 보통의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너울을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를 보고 이것을 벗어던지고자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남녀 평등 운동가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머리에 쓰는 너울을 공예배 때 설교하거나 대표기도를 할 때에도 권리 주장을 위해 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먼저 타락하기 전 창조 질서를 먼저 언급하는데 그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복장에 대해 말하면서 여성의 두발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우선 주목할 것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역 자체는 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설교하고 대표기도 하는 등 공예배 사역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여성의 공예배 사역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유대교 회당은 오직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데 교회 안에 남녀가 섞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당시 상황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만 복장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성이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모습은 창녀나 화류계 상춘 여주인들 등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들의 모습으로 성적 절제를 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정숙한 여인의 표식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했죠.
그 부분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풀어헤친 머리를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한다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나 믿음 약한 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보듯 뻔하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들을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바울은 복음이 혼잡되지 않도록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질서를 잡으려는 것에 교훈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는 12장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창조 질서를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순서로 언급한 바울은 다시 새 창조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 남자 여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질서를 말할 때 이것을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복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행사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회가 심각한 인권유린을 박해망하러 옹호한다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 그 사회의 전통이나 규범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을 말해주었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공예배를 아름답게 지켜가며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일부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일상의 통상적인 예의인 너울을 벗고 설교나 예언을 하는 것을 사회 질서라는 관점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전역 애찬과 그를 겸한 성찬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2절에 내가 전해준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에 대해 칭찬한다 했지만 지금 이제 거론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그 문제에 대해 대강 믿는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만 믿을 만큼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문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면 여성이 공예배 때 넣을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파당을 부정적으로 말해온 바울의 말과 반대말처럼 들리지만 바로 앞에 18절에 나온 분쟁과 19절의 파당은 원어로는 다른 뜻입니다. 분쟁으로 번역된다는 나쁜 의미에서 분열을 말하는 것이고 파당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파당은 정의로운 단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저항운동 같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매우 풍자적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옳은 일을 위해 일어나는 파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쟁에 극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풍자하며 그것이 옳은 기능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이 분쟁에는 의를 위한 파당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후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랑의 애찬 시간을 가졌고 주식이 빵과 포도주이다 보니 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도 행했던 것입니다.
각자 먹을 것을 싸왔다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은 풍성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은 양도 적고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같은 계급만 있지 않았습니다. 귀족 계급도 있고 노예나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사랑의 만찬과 성찬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양상이 슬그머니 바뀐 것입니다.
그렇군요. 귀족 계급과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당시 귀족 계급들은 잔치를 할 때 주인과 상류 계급은 특별한 방에서 소파에 누워 호화스러운 만찬을 즐기고 가난한 평민들이나 노예는 다른 장소에 기댈 의자도 없이 서서 질이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상류 귀족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군요.
그렇습니다. 상류 귀족층 그리스도인이 택한 방법은 만찬 자리에 일찌감치 모여 그들만의 만찬을 치르고 가난한 자들과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불편해서 그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성만찬을 겸한 애찬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행동들입니다.
노예나 가난한 평민들은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일하고 오면 상대적으로 교회 모임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져올 것도 마땅치 않아 빈손으로 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산해서 귀족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의도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네요. 바울이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정신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놓고 어떻게 성찬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격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귀족 그리스도인들의 행태 때문에 교회의 사랑의 식사 모임이 세상 귀족들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렸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식사 문화는 어떤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식사 자리는 세상의 사교적 식사 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등과 사랑, 성김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찬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며 이들을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행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성에서 떠나 있다면 인간의 행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득을 위한 교회의 분열과 분파는 없어야 하지만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비판하며 다른 길로 가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특정한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는 탐욕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을 타파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교회가 그것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세상도 교회를 보고 세상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북조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총정리합니다.
제사용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은 고기들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지만 그 고기가 신전 고기임을 알려진 경우에는 그것을 말한 사람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 중 일부가 사회에서 보통의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너울을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로 보고 벗어 던지려 한 것을 바울이 금했습니다. 공예배 때 설교하거나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권리 주장을 위해 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이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모습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들의 모습을 상징했고 머리에 너울 쓰는 것은 정숙한 여인의 표식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늘어뜨린 채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한다면 불신자나 초신자들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저녁 예배 후 함께 모여 애찬과 성찬을 겸한 식사를 했는데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며 격노했습니다.
귀족 계급 출신 교인들이 자신들만의 만찬을 일찌감치 차려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아 주님의 희생정신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식탁 규제는 성찬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우상제물에 대해 정리하며 제사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과 제사용이 알려졌을 경우를 구분해 조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참 자유자가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의 두발 문제에는 어떤 배경이 있고 무엇을 권면했는지를 알려주며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해가 없도록 금한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저녁 예배 후 행했던 애찬과 성찬의 행태에 대해 바울이 분노한 이유를 알려주며 성도의 식탁 교제는 주님의 희생정신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